창세기 17번 메시지 사람 안에 하나님을 생명으로 넣어줌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창세기 2장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매우 간략하지만 기본적인 많은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장에 있는 거의 모든 항목이 신성한 진리의 시이며 이 시들을 설명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신성한 계시는 영적인 것들을 보여주며 이 영적인 것들은 비밀하고 난해하며 인간적으로 말하면 실질적이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이해하는 우리의 제한된 능력 때문에 하나님은 그림과 비유의 방법으로 그분의 신성한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창세기 2장은 상징적인 방법으로 기록되었으며 여기에 기록된 모든 항목들은 상징입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외적인 문자로만 이해해서는 안 되며 이들의 내적인 의미를 깊이 탐구해야 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 지식의 나무는 다 상징입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쨌든 그것은 생명나무입니다. 창세기 2장에는 또한 강이 있는데 이 강이 흐르는 곳에 금과 진주와 보석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것들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지난 메시지에서 보았듯이 이 모든 것들은 상징이며 비유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창세기 2장의 끝부분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는 그것이 결혼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창조되었으나 아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아내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비유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어본다면 우리는 창세기 2장의 결혼이 사실은 비유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 후 구약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창조자는 그의 남편이며 이것은 우주 가운데 유일한 남자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은 사실상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습니다. 이 메시지를 읽는 모든 남자에게 내가 질문하겠습니다. 당신은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나는 여성입니다. 나는 아내의 일부이기 때문에 여성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였습니다. 둘째로 그분은 나의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지금 그분은 나의 남편이십니다. 이런 생각은 신약에서 철저히 발전되고 설명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대한 선생이나 구주로 생각하지만 사복음서는 또한 그분을 신랑으로 계시합니다. 물론 그분은 선생이며 구주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신부를 취하러 오신 신랑이십니다. 어느 날 요한의 제자가 주 예수님께 와서 왜 그분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대답하실 때 주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신랑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더욱이 가장 큰 사도인 바울은 교회가 아내이고 그리스도가 신랑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내입니다. 그뿐 아니라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사람이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는 결혼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 바울은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큰 비밀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요 표상입니다.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아담이 그리스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겉으로 볼 때 오직 그녀만이 아담의 아내인 여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보는 영적인 시각을 가졌다면 우리는 에덴 동산의 하와가 교회의 예표임을 볼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런 시각이 있다면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 생긴 일이 모두 그리스도 자신의 체험이고 하와에게 생긴 일은 모두 교회와 관계됨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장을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예표적으로 아담은 그리스도이고 하와는 교회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의 사진과 같습니다. 가령 내가 요한 형제의 사진을 가졌다 합시다. 만일 내가 당신에게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요한 형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요한 형제의 사진이지 요한 형제라는 실제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만 요한 형제의 용모를 보여주고 생긴 모습에 대한 약간의 지식을 주는 사진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예표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상징 또는 그림을 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림을 살펴볼 때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를 이해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만 한다면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림을 본다면 우리는 극히 분명해질 것입니다. 그림은 많은 말을 절약합니다. 내가 많은 말로 당신에게 요한 형제를 묘사하더라도 당신이 여전히 그의 모습을 상상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당신에게 그의 사진을 보여준다면 당신은 그 형제에 대해 즉시 분명해질 것입니다. 사진은 실제의 사람은 아니지만 당신으로 하여금 상상하기 쉽도록 도와서 그 사람에 대해 이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확고한 계시를 주시기 위해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의 그림을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2장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교회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두 요점을 보여준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즉 사람을 통하여 그분 자신을 표현하고 사람과 함께 그분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계시합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셨더라도 목적을 성취할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그분의 신성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 대로 그분의 길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기를 갈망하십니다.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 안에 들어와 사람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더욱이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절차에 세 단계가 있음을 계시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생명으로 담는 그릇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에 의해 살 수 있고 그분을 표현할 수 있고 그분을 대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나무가 하나님 자신을 대표함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심으로써 하나님은 사람이 교회 건축을 위한 보배로운 재료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세 번째 단계, 사람 안에 하나님을 생명으로.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단계에 왔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그릇을 만드는 것이었고, 두 번째 단계는 이 그릇을 생명나무 앞에 두신 것이고, 세 번째 단계는 사람 안에 하나님을 생명으로 넣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그분 자신을 사람 안에 생명으로 넣어주실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해를 돕는 비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당신은 아담의 결혼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 의미에 감명을 받은 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배경. 하나님은 땅을 위해 하늘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위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영접하는 영을 가진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는 자신을 위해 아내를 구하는 참되고 우주적인 남편이신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께 좋지 않음. 사람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은 사람에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완벽했으나 온전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의 머리는 완벽하지만 몸이 없으면 온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수박의 반쪽과 같습니다. 그는 단지 수박의 반쪽이기 때문에 온전치 않습니다. 그가 완벽하더라도 또한 온전해지기 위해서 또 다른 반쪽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수박이 되기 위해서는 수박 두 쪽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남편과 아내는 수박의 두 쪽과 같으며 합하여 온전한 단위를 이룹니다. 이런 이유로 나는 종종 젊은이들에게 결혼하라고 말합니다. 결혼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완벽할지 모르나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고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담아, 너는 완벽하지만 단지 반쪽일 뿐이다. 너는 너무 외롭다. 나는 너를 위해 배필을 지어주겠다. 나는 너에게 배우자를 지어주겠다. 사람은 참되고 우주적인 남편이신 하나님의 예표입니다. 하나님은 합당한 사람을 얻으시기 전에 독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영원히 완벽하시지만 그분은 온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완벽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없을 때 그분은 온전하지 못하십니다. 교회가 없을 때 그분은 마치 아내 없는 남편이나 몸 없는 머리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뜻이며 그분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아담에게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배필이 필요하다는 것을 예표하고 묘사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보았다면 창세기 2장의 모든 방면이 분명해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배필이 될 수 없음. 하나님은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셔서 그것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을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말이다. 이 말은 나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말은 다리가 넷이고 나는 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소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을 때 아담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뿔이 두 개 있는 소이다. 그는 나를 닮지 않았으며 내 배필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모든 생물을 하나하나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고 아담은 모든 가축과 공중의 모든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것들 중에서 자신과 맞는 배필을 찾지 못했습니다. 지혜 있는 아담은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주었지만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나와 너무 거리가 멀다. 그들은 나와 같지 않다. 어떻게 내가 그들 중 하나를 나의 배우자로 가질 수 있는가? 모든 피조물에게 이름을 준 후에 어느 면에서 아담은 실망했습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그는 자신과 맞고 자신을 돕는 존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하실 일을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 후 주 하나님은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빗대를 취하여 여자를 지으셨으며 그를 이끌어 남자에게 데려오셨습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 하와를 보고 이번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아담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와 다르다. 과거에는 사자, 말, 비둘기, 거북이 등이 왔었지만 이번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구나. 확실히 이는 나의 나머지 부분이요 두 번째 부분이다. 이것은 나와 딱 맞는 내 배필이다. 두 부분인 아담과 하와가 합해졌을 때 그들은 한 육체가 되었으며 하나의 온전한 단위가 되었습니다. 이것에 의해 우리는 아내인 하와가 남편인 아담의 배필임을 볼 수 있습니다. 하와가 없으면 아담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하와는 아담에게서 나온 것이며 그 둘이 한 육체가 되기 위하여 다시 아담에게 돌아갔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보았다면 우리는 창세기 2장의 비유를 이해하는 기초를 갖게 됩니다. 하와가 아담의 배필임과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배필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면 기독교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말과 가축과 거북이와 비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 교회만이 그리스도와 맞는 그리스도의 배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보실 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과정. 이제 우리는 과정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배필을 산출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되심, 아담이 창조됨. 어느 날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사람은 베들레헴에서 처녀에게서 나셨으며 예수라고 불리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심은 사람이 창조됨에 의해 예표되었습니다. 창조 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인 창조에 의해 갑자기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탄생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이 사람은 참 아담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은 표상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출생하심으로써 참 아담이 오셨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에덴 동산의 아담은 첫 아담이라고 불리우고 참 아담이신 주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리웁니다. 마지막 분이신 그분이 참된 분이십니다. 죽음을 통과하심, 아담이 잠듦. 어느 날 참 아담은 십자가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도합 6시간 동안 계시다가 마침내 잠드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라는 구절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의 아내를 지으시기 위해 갈빗대 하나를 취하셨다는 구절로 예표되었습니다. 아담이 잠든 것은 교회를 산출하기 위한 십자가에서의 그리스도의 죽음의 예표였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해방하고 생명을 나눠주고 생명을 번식시키고 생명을 확산시키고 생명을 재산출하는 그리스도의 죽음입니다. 이것은 또한 몸된 교회인 떡을 만들기 위한 많은 밀알을 산출하기 위해 땅에 떨어져 죽고 자라는 한 알의 밀로 상징되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교회를 산출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런 다음 신성한 생명과 본성을 가진 이 사람은 그분에 맞는 배우자인 참 하와를 구성하기 위해 많은 지체가 된 많은 믿는 이들 안으로 죽음과 부활을 통해 확산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오신 것과 사람이 하나님과 맞는 그분의 배필이 되기 위해 생명과 본성 안에서 그분과 똑같아질 수 있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입니다. 그분의 생명이 흘러나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 끝날 무렵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의 몸이 안식일에 십자가에 있기를 원치 않았던 유대인들은 그들의 다리를 꺾을 것을 빌라도에게 요청했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의 다리를 꺾으려고 왔을 때 그들은 주님이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우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신 성경을 응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군병들은 주님의 옆구리를 찔렀고 거기에서 피와 물이 나왔습니다. 피는 구속을 위한 것입니다.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출애굽기 17장 6절에서 우리는 매맞은 반석의 예표를 봅니다. 반석은 매맞은 후 갈라졌고 거기에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세의 지팡이 곧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 매 맞추셨습니다. 그분은 갈라졌습니다. 그분의 옆구리는 창에 찔렸으며 물이 나왔습니다. 이 물은 교회를 산출하는 신성한 생명의 흐름이었습니다. 이 생명은 아담의 열린 옆구리에서 나온 갈빗대로 예표되었습니다. 갈빗대에 의해 하와가 산출되었고 건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갈빗대는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로 상징된 신성한 생명을 예표합니다. 그분의 뼈는 하나도 꺾이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신성한 생명이 결코 꺾이우지 않음을 상징합니다. 그분의 육신의 생명은 죽었지만 그 어떤 것도 교회를 산출하기 위해 흘러나온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하심, 아담이 깨어남. 하나님께서 하와를 산출하는 역사를 끝마치신 후 아담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담이 잠든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의 깨어남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합니다. 깨어난 후 아담은 자신에게서 산출된 하와로 인해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 또한 그분에게서 산출된 교회로 인해 다른 분이 되셨습니다. 결국 아담이 하와를 배우자로 취하기 위해 잠에서 깨어났듯이 그리스도 또한 그분의 배필인 교회를 취하기 위해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교회를 낳음, 하와를 지으심. 잠에서 깨어났을 때 아담은 그의 갈빗대로 건축된 하와가 있음을 즉시 발견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때 교회는 그분의 신성한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그분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 해방되었으며 해방된 이 신성한 생명은 부활을 통하여 그분을 믿는 우리 안으로 분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땅에 떨어져서 죽으심으로 많은 미랄을 산출하신 하늘의 미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부활 생명으로 거듭난 많은 미랄들입니다. 그분을 생명으로 소유하고 그분에 의해 사는 거듭난 자들인 우리는 부활 안에 참 하와, 즉 그분의 교회를 구상합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이번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셨을 때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나는 짐승들과 사자, 거북이, 물고기, 새를 보았지만 나와 맞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번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왜냐하면 교회는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산출되기 때문이다. 교회는 나에게서 나온다. 교회와 나는 하나 될 수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물질적인 건물이라고 생각하여 교회에 간다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에 있는 아담과 하와의 예표의 의미를 본 후에 우리는 결코 물질적인 건물을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나무와 벽돌로 지어진 집입니다. 또 약간 진보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참된 그리스도인의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집단이라 해도 교회를 구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미국인, 중국인, 일본인, 멕시코인과 같은 천연적인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그러한 천연적인 사람의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부이며 바로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교회는 믿는 이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요소입니다. 많은 믿는 이들 안에 있는 이 요소가 합해질 때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미국인, 멕시코인, 일본인, 중국인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믿는 이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총체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더라도 천연적인 성분을 따라 살고 행한다면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된 실제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만 얕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천연적인 성분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전형적인 미국인, 유대인, 중국인은 될지 모르나 사실상 그리스도의 지체는 아닙니다. 무엇이 사실상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까?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요소로 산출된 인격입니다.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십니다. 믿는 이들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가 합해질 때 그 총합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으로부터 표현될 수 있을 때까지 모든 천연적인 생명을 벗어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제적으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세 사람인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외의 것을 살아내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번에는 그분의 뼈 중에 뼈입니다. 사람의 천연적인 생명에서 나온 모든 것, 가령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인간적인 조직과 활동은 교회가 아니며 그리스도와 맞는 그분의 배필이 될 수 없습니다. 상징적으로 말하면 이것들은 하와로 간주되어서는 안 되며 아담이 이름을 준 다른 모든 것들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사복음서에 묘사된 그림을 생각해 봅시다. 주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유대 종교인들을 보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말이고 저것은 거북이다. 마태복음 16장에서 그분은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내 배우자가 아니다. 그들은 나와 맞지 않는다. 그들은 결코 내 배필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주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자신과 맞는 참 배우자가 산출될 수 있도록 그분의 생명을 해방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잠드셔야 했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교회를 보셨습니다. 그때 특히 오순절날에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것만이 그리스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것만이 그리스도께로 되돌려질 수 있고 그분과 맞을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서 나온 것만이 그리스도의 몸, 즉 그분의 배필과 배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것과 그리스도 자신만이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신서들은 오순절 이후에 소극적인 많은 것들이 기어들어왔음을 보여줍니다. 말과 거북이 같은 짐승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셔야 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지금 그분은 장래의 혼인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혼식 날 그분은 이기는 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번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혼인 잔치로의 길에서 우리는 모든 천연적인 것들, 곧 천연적인 사람에 속한 것들과 그리스도 외의 것들을 쫓아내야 합니다. 나는 많은 것들을 통과했습니다. 나는 기독교 안에서 태어나서 그 안에서 자랐습니다. 내가 많은 것들을 통과하며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올바른 것을 찾았을 때 내 안에 있는 부활 생명은 이번에는 그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중에서도 안에 있는 생명은 네 번 이것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더 자주 부활 생명은 바로 이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안에 계신 부활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하며 항상 그 음성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과 하나 되신 아담과 하와가 한 육체가 됨. 예표론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한 육체가 됩니다. 사실상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영입니다. 왜냐하면 조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믿는 이들은 그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결혼의 연합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큰 비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만일 우리에게 그런 이상이 있다면 우리는 아가서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가서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천연적인 길이나 지식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로 신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로 거듭났고 재창조되었고 지금 그분과 한 영이고 서로 하나이며 오늘날 이 땅에서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음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는 장례만을 기다리지 않고 오늘 단체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며 남편과 살고 있습니다. 더 깊은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미리 맛보며 장래의 혼인을 완전히 맛볼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혼인은 계시록 19장에서 실행됩니다. 그 후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어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부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완전케 된 아내는 영원토록 결혼 생활을 누릴 것입니다. 물론 이 아내는 개별적인 사람이 아니라 단체적이며 건축된 표현인 새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사람의 창조를 보고 사람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신 하나님을 뜻하는 생명나무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람 안에 넣어주실 때 사람은 생명의 흐름을 체험하기 시작하며 생명의 흐름 안에 금과 진주와 보석 등의 귀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끝부분에서 우리는 여자를 지으심을 봅니다. 2장 전에 언급된 모든 귀한 재료들은 이 여자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만일 창세기 2장만 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충분하고 분명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성경의 끝에 여자인 새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이 여자는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지어진 성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이 재료들은 생명의 흐름 안에 있지만 아직 건축되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의 끝에서 이 모든 재료들은 최종적이고 영원한 여자인 성으로 건축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하와로 예시된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으며 계시록 21장에서는 세 가지의 귀한 재료로 건축된 어린 양의 단체적인 신부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된 하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있는 거의 모든 것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살아서 계시록에서 수확되는 씨라는 것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시작에 있지도 않고 완성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노정에 있습니다. 나는 심지어 에베소서 5장 안에 있는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나는 계시록 19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있고 싶습니다.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천연적인 것들, 즉 가축들과 거북이와 말 등등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당신의 천연적인 기질은 강한 말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연적인 생명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생명, 또 하나의 요소인 생명주는 영이신 그리스도를 인해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이 생명에 의해 살아야 하며 밤낮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형상을 닮을 것이며 그분이 다시 오실 때의 혼인잔치를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결과 신부를 얻음 아담이 하와를 얻음 아담이 잠든 동안에 그의 옆구리가 열렸고 갈빗대가 해방되었으며 그 결과 그는 자신과 맞는 배필인 하와를 얻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그분의 신성한 생명을 해방하기 위해 그분의 옆구리가 창에 찔린 결과 그분이 배필인 교회를 얻으셨음을 상징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은 더 이상 독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과 맞는 신부를 얻으셨습니다.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영원 안에서 교회의 완성인 새 예루살렘이 영원토록 그분과 맞는 하나님의 완전한 배필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람과 하나 되심, 아담과 하와가 한 육체가 됨. 결국 아담과 하와는 한 육체가 되며 하나의 완전한 단위가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로 연합되는 것의 예표였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사람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를 산출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 목표에 도달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남편이신 그분과 일치하는 합당한 인성을 대표합니다. 이 연합 안에서 인성은 신성과 하나 되었으며 이 연합은 영원히 지속될 것입니다. 장래의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며 신성과 인성으로 구성된 살아있는 완전한 단위입니다. 사람과 함께 삶. 아담과 하와가 함께 삶. 하나 된 아담과 하와는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은 우주적인 남편이신 하나님이 거듭난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사실 것임을 묘사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우주적인 결혼 생활은 계시록 21장에 충분히 나타나 있습니다. 영원토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생활의 중심과 실제와 생명이 되실 것이며 사람은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 살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것이며 새 땅 위에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은 영원토록 함께 결혼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한 그림이며 2장 4절부터 25절까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길에 대한 그림입니다. 이 두 부분은 건축 계획의 청사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건축하는 과정이고 계시록 21장과 22장은 완성된 건물의 사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